오늘 제목은 서구 근대 사회의 근간인 십계명, 이 가운데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200년 전에 기독교,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유를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이제 피난 온 사람들이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세운 어느 면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전 세상에서 유일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00년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이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고 또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가치를 온 세상,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곳곳에 가면 이 기독교의 문화 아니면 유산을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기념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나 아니면 공공 건물에 가면 십계명이 달려 있어요. 십계명. 우리 상상 못 하잖아요. 어떻게 관공서 이런데 십계명을 이렇게 달 수 있냐. 사실 미국은 그날 한 200년 동안 십계명을 공공 건물에 이렇게 달아놓고, 그리고 뭐 학교 같은 아이들이 그것을 외우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 뜻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러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에 이제 케네디라고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런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모든 거 다 이제 폐지하고 이렇게 되면서 한 70년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른 거죠. 60년, 70년. 이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제는 공공 건물에 붙어 있는 십계명을 다 떼라. 이렇게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아시아에서도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가치,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 국가가 생겼다고 하는 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중국 사람, 인도 사람, 그렇죠?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이런 특히 또 이슬람, 요 같으면 이슬람 사람들, 또 남미에서 온 사람들, 카톨릭 국가에서 온 사람들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런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기독교의 그런 근본 유산 이런 것 자체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유 때문에 십계명을 이제 떼내는 이런 일들도 있지만 실제로 십계명을 보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가서 이렇게 읽어보면 그 안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 안에 있는 명령이 너무 준엄한 거예요. 너무 준엄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아예 안 보는 게 낫지. 이걸 걸어두고, 이걸 걸어두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보면 자꾸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이러다 보니까 십계명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 안에 모든 명령들을 두려워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공공 건물에서 이런 십계명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두려워하냐?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아주 두려워합니다. 싫어해요. 특히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런 사람들, 또 종교가 없다 그런 사람들, 여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으니 그 신이 뭐 마리아가 됐든 부처가 됐든 아니면 본인 자신이 됐든 하여튼 이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 이 첫 번째 명령을 본인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니까 일단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40년, 30년 전에 이렇게 유학 갔을 때 이때만 해도 주일날 거의 다 상점을 닫았어요. 상점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네 번째 명령,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 국민보다 더 잘 지키던 그런 국민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20년쯤 이렇게 이제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점을 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하다 보니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안식일 계명 이게 나오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음행을 범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 음란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하는데 너는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명령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다 떼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명령들 중에 아주 준엄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십계명을 이제 떼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우리 여섯 번째 오늘 나와 있는 명령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이게 있어야만 사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십계명 중에서 다른 것들은 아주 무섭게 생각하고 다 떼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슬람교도든 불교도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든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저 남쪽에 있는 남미에서 온 사람이든 일단 살인은 인종에 상관없이 그렇죠 피부색에 상관없이 일단 이 살인은 죄라고 하는 게 모든 문화에 다 걸쳐서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범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아마 1년에 모르긴 해도 미국에 뭐 커다란 총기 이런 그 살인 사건이 생겼다 해서 뭐 20명 죽었다 30명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1년에 아마 한 10번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제 들을 거예요. 그리고 살인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는 게 뭔가, 죽이는 게 뭔가, 여러분 죽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소도 죽이고, 어떨 땐 개도 죽이고, 지금 돼지 같으면 또 지금 돼지 무슨 열병 있다고 해서 돼지도 죽이고, 또 어떤 경우에 사람도 죽이고, 그렇죠. 죽여. 영어로 킬이라고 해요. 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킬링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죽인다는 게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죽이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합법적으로 죽이는 게 어떤 것이고 불법적으로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번영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법적으로 죽이는 것을 제대로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죽이는 이와 같은 그 살인을 범하는 거 이런 거는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처벌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또 영국이라는 그런 사회가 지금까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버리게 됐어요. 다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여섯 번째 명령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의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우리나라 말로는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여덟 글자예요. 그 다음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걸로 따져보면 사실 이 열 가지 명령 중에 가장 짧은 명령이 여기 여섯 번째 명령에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지금 시기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don't kill 이렇게 돼 있는 거죠. don't kill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법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thou shall not kill 이렇게 이제 해서 shal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 그러면 법조문이 되는 거거든요. 법조문.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서 좀 찾아보니까 죽인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영어로 이제 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게 죽인다고 하는 그런 말이 히브리 말로는 여덟 종류가 있다 그래요. 여덟 종류. 그런데 지금 여기 가서 보면 너는 살인하지 말라, 다우샬라 킬 할 때 그 킬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라짜크 이렇게 돼 있어요. 라짜크 이런 단어가 이제 사용됐는데 이 말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냐. 우리가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적군이 침입해 들어오면 그러면 나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총을 쏴서 적군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거 사용할 때 이렇게 적군이 침입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적군이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적을 죽이는 거, 이런 데는 라짜커라는 그런 말이 사용이 안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형 제도를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라짜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이 안 됐어요. 원래 이 킬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 말 라짜크는 뜻이 뭐냐 하면 산산조각 부순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예, 너는 산산조각 부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지금 이쪽 영어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1611년 당시에는 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됐고 킬의 이제 의미가 바뀌면서 지금은 머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머더. 머더는 이제 살인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Thou shall not ki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뜻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는 죽이지 말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는 죽이지 말라 그러면 우리 소, 돼지고기 이런 거 전혀 못 먹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도 죽이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조금 이따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1년 당시 제가 오늘 가서 영어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1611년 당시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산산조각 부수는 겁니다. 킬이. 원래 킬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례가 머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을 고의로 가서 죽여서 살인하는 거. 이게 1611년 당시에 킬이라고 한 그런 단어의 주 용례였어요. 주용례? 지금도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 법률적인 용어로 murder라고 하는 M-U-R-D-E-R이라는 그런 단어를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murder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이건 살인이구나. 고의로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가서 영어 사전 킬이라고 하는 거 가서 찾아보면 죽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우샬라 킬을 그대로 번역하면 죽이지 말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형수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킹잼 성경에 1611년에 나와 있는 다우샬라 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게 이 군은 말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지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죽이지 말라가 왜곡되는 것은 제가 데니스 프레거의 그 사례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은 뭐냐? 살인은 미리 계획을 짜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걸 성경은 살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법들을 주셨어요. 그 법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뭐냐 하면 도피도시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도끼로 다 이거 나무를 찍었는데 글쎄 어떻게 돼? 여기 쇠각이나 나와서 튕겨갖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머리를 치면은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이거 고의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자기 형제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뭐 자기 부인이 앞에 있으면 부인도 될 수 있고 근데 죽이려 의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이게 도끼 자루가 빠져나가갖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도피도시 제도를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도피도시로 들어가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 살아있는 동안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도 죽일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긍휼에 사람의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2절에 있는데 가서 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실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선 하나님이 이거 사람 죽이는 걸 막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도피도시 제도를 이렇게 가서 보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구나. 누구나 죽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만한 그와 같은 죄를 지어서 뭐 성경에는 대개가 그거죠.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갖고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명령, 너는 살인하지 말라를 조금 의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는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럼 이걸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겠구나. 그렇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무조건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범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이제 생기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사회가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가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요 근래에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형을 안 시킵니다. 사형을 안 시키니까 그렇게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한 다섯 사람만 이렇게 사형해야 될 사람 사형을 시키면 그럼 그냥 범죄율이 확 떨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급 문화를 가지고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그냥 뭐 죽이지 말라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간의 번영을 원하세요. 인간이 고급 고차원의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려면은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와 같은 이 법과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결코 그런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어땠어요? 어떻게 돼요? 국가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다가 사람을 죽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런 그 국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고급 문명, 좋은 문화를 누리고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그럼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해야지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하고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 절대 안 되는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냥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래서 최고급의 문화를 만들고 그런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와 같은 나라가 돼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런 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대영제국이 건설이 된 거고 그 대영제국의 후예로 미국이 건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천년 동안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것 같은 문화라 문명을 건설한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국가가 생겨난 원인이 뭐냐? 이런 십계명 말씀을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불법으로 죽이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오늘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례가 성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조건 죽이면 안 된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무조건 죽이면 안 된다. 아니에요. 죽여야 될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여야 될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니까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얘기하거나 들어도 제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고의로 계획을 짜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왜 그런 게 무서워요? 어떤 사람에게만 이 명령이 무서워요?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사람에게만 이런 명령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경찰을 아무리 봐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근데 죄를 지으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성경에 가서 보면 사람의 생명을 취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 특별히 합법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취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자, 강도가 집안에 쳐들어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하다 보면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쪽에 적병이 있으면 가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이는 거 갖고 하나님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취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어떤 여인이 집에 이제 이 미국 같으면 이제 지하실이 있고 1층, 2층이 있는데 지하실에 지금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이 지하실이라는 게 맨 앞에 유리 하나 이제 껴있는 창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커다란 창이. 근데 어떻게 권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여자를 강간하기 위해서 강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죠? 근데 미국에는 이제 권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 여자가 쏴서 이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당황하고 그 어려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경찰이 오고 이제 여러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너 사람 쏜 게 아니라 짐승을 쏜 거다. 짐승을 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이런 경우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을, 예, 이 어려움에서 본인을 살리기 위해서 총을 쏴서라도 저 상대방을 제압해서 심지어 죽이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그걸 살인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무조건 죽이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죽여야 될 때는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영국이라든지 미국이 지난 한 400년 동안 잘 지켜왔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최고의 것 같은 문명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안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국가가 쇠퇴하고 국가의 이런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자,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전쟁은 아주 두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꾸 전쟁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두려움을 피하려면 어떨 때는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두려움이 요만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이걸 막아야지.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두려움이 몇십 배짜리가 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이 10월 3일, 10월 9일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사회주의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9.11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 이런 데 와서 다 부딪히고 그래갖고 오늘 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3천 명이 죽고 6천 명이 부상당했다. 뭐 이게 이제 하나의 통계지. 사실 뭐 얼마가 죽고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다 알 수 없거든요. 하여튼 만 명 이상이 뭐 부상당하고 죽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평화주의자들이 꼭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좌익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테러를 막기 위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죽이면 그러면 그런 테러를 일으킨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좌익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그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또 잡아다 죽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죽이는 것은 꼭 죽이는 걸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다 살려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야 될 때가 있고 죽이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죽여서도 사람을 살려야 될 때가 있고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 이거를 구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도 무조건 사람 죽이는 거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죽여야 될 사람은 죽여야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견해는 뭐냐? 성경의 견해는 의로운 전쟁인 경우에는 나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나가서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도 효도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나쁜 일 안 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정의로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나가서 저쪽하고 싸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적군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로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쟁이 되려면 전쟁의 이유가 타당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돼요. 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권위를 가지고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국가의 침략 원인, 침략을 해오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이유가 더 타당하고 도덕적으로 합리적이래야 그게 정의로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집행해서 그래서 이 나라의 질서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죽이는 것이 합당한 이런 사례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예,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거하고 국가가 범죄자를 죽이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서 죽이면 안 돼요. 그거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진 이 국가에서 내가 가서 그 사람 직접 죽이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국가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맡겨서 국가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사람이 사형받아야 될 것 같은 죄를 지었으면 그럼 이 범죄자를 반드시 죽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악한 범죄자, 불법을 저질러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이와 같은 범죄자를 죽이는 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살인이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악한 자, 미리 궁리해서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짜가고 그 사람을 덮쳐서 죽인 거, 이런 사람을 죽이는 거는 살인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살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건 가차없이 죽여야 그래야 문명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가 잡혀있는 그런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죄 없는 사람들이 마음껏 다리 뻗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인한 사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의 여섯째 명령으로 이제 전달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이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기도 하고 이런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로운 그런 전쟁을 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느 면에서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전쟁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전쟁을 하고 사악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올바르게 심판을 집행해서 국가를 유지하느냐 이런 걸 다루는 게 구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가서 보시면은 이 국가를 치리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4절 가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정부의 관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푼다.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않는다. 여러분 칼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헛되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칼을 휘둘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19절 가서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겨라. 우리가 직접 가서 죽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끝나고 나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그 진노를 집행해야 된다고요? 국가가 집행하라는 거예요. 국가가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올바르게 하는 그런 국가는 좋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녀자들이 밤 10시, 11시, 12시까지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국가가 돼야 이 국가에 안정이 생겨서 그래서 국가가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있잖아요. 이 죽이는 모든 게 다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돼갖고 왜 이렇게 잔인하냐. 여러분 이게 잔인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에.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생명을 빼앗는 자는 반드시 자기 생명을 빼앗겨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여기 창세기 9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을 주셨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을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사람을 사형을 집행해서 죽여야 한다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명령은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십계명의 그 여섯 번째 명령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프리카 사는 식인종이든 뭐 아마존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든 뭐 문명 국가에 사는 사람이든 중국 이슬람 뭐 할 거 없어요.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하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고의로 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는 국가 이런 국가가 되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저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참 그런 미국이 지금 완전히 이제 타락한 그런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한 8년 동안 이제 살았는데 캐나다에서 2년 살고 이제 미국에서 한 8년 살았습니다. 워싱턴 옆에 가면 볼티모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이게 꼭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서울하고 여기 인천 있는 거하고 똑같이 워싱턴이 여기 서울이라 그러면 이 볼티모어가 인천하고 똑같아. 거리도 비슷하고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다 권리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해요. 이런 볼티모어나 아니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또 미국 뉴욕에 가면 이제 할렘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데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낮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흑인들이 그냥 총을 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그러면 제 장모님도 그렇고 이렇게 흑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뭐 그로스를 파는 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다 어떻게 했어요? 방탄유리 다 막아놓고, 방탄유리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동그랗게 돌리는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주고, 그것도 다 방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뉴욕, 필라델피아, 우리 볼티모어 이런 도시가. 그런 데서 하루에 그냥 몇십 건씩 살인사건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죄 없는 사람 가서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원인은 어디서 나오냐? 사악한 마음에서 나온다. 사악한 마음이 결국은 어떤 것들을 만드냐? 대중매체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특별히 영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영화를 이렇게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미국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련도가 90%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이 가서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런 과거에 무슨 봤던 그런 영화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냥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인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수많은 총기 사건. 여러분, 고등학교니 중학교, 심지어 이 초등학교에 들고 가서 이게 총을 쏴대니. 그렇잖아요. 이게 상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지금 어려운 것 같은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 보니까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런 살인 그냥 빈번히 그냥 일어나고 있고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일어나고 이런 악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쇠퇴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 또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 태 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죽이는 거. 여러분,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는 살인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살인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2010년 통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낙태가 연 34만에 이 중에 96% 정도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으로 이렇게 되면서 96%가 12주 미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뉴욕에는 애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40주, 38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임신 기간이 37주까지는 그때까지는 죽여도 된다 이런 법을 통과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37주면 애잖아요. 한 주 더 있으면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엄마가 나 싫습니다 이러면 가서 애를 잘라갖고 다 죽이는 그런 일이 그게 합법화가 된 거예요.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이와 같은 이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국가나 사회가 무질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준 거예요. 또 이런 가운데 요즘 어떤 추세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 뉴에이지를 추구하거나 뭐 빌게이츠도 거기에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인간을 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70억인데 한 반 정도는 죽여야 된다. 필요 없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런 플랜까지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필요한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인구 감축 프로그램 이런 거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무슨 권리가 있어서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죠.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가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세계 곳곳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예요? 안락사. 내가 그냥 마음대로 내 생명을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 하겠다 하는 그런 안락사 문제도 여기 이제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 등장하는 첫 번째 범죄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어느 면에서 쫓겨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그 죄가 살인죄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명령으로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나?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운데 그렇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잖아요. 말 그대로 살해 위험에 놓이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이교도라고 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그를 구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살해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회가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유지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이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거 70년 노력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지금 여기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누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잖아요. 맞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 정말 나라를 구하는 건 기독교인 뿐이 없구나. 옛날에 나 개독이라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나라를 지키는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가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이게 이런 아름다운, 이게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복음 전도해서 사람, 교회를 이끄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 무너져가는 나라를 기독교인들이 세운다고 하고, 목사들이 나와서, 이번 10월 9일 날 한번 가서 보셨어요? 전국의 목사들이 나와서 3분, 5분씩 다 스피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국민들이 다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정말 기독교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런 게 알려지면서, 예수 믿으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애국하며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바로 기독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아주 미묘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질서를 지키는 시스템, 이것이 유지가 돼야 그래야 그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 살인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그냥 잡아다가 죽이면 되는 겁니다. 아우지 탄광에 집어넣고, 그렇죠.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뭐 역사적 데이터 하나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지난 20세기에 공산주의 하나 때문에 1억 명 이상이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1억 명 이상이 공산주의 사상 하나 때문에 소련과 중국,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 캄보디아, 또 북한 이런 데, 쿠바, 뭐 이런 데 통해갖고 1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걸 눈으로 보고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건 정말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고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이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사는 법을 지금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겠다, 국회에.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사는 법을 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지경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질서를 지키는 이런 일들. 데니스 프레거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 프레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의 여섯째 명령, 살인하지는 말라는 그 명령은 모든 명령 중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명령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 그렇죠, 너무나 뜻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뭐 설명해야 되느냐. 근데 미국이라는 데 아니면 영국이라는 데,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를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 데니스 프레거 이야기해요. 그래서 프레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번역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Thou shall not kill. 그래서 지금 식으로 번역하면 너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Thou shall not kill.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k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단순히 죽이다로 사용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짐승이든 사람이든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어로 그걸 그렇게 오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 그래서 kill을 죽이다로 해석해서 그 어떤 것도 죽이면 안 된다고 해석한 사람들이 이 영어권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진보 좌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데니스 프레거가 뭐라고 얘기하냐. 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 명령은 아마도 십계명 그 열 가지 명령 중에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영어권에서 오해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명령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히브리어 원어를 가서 보면, 그럼 아까 제가 8개 종류가 있다 그래서 죽인다고 하는 말이,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두 개가 이제 많이 사용이 돼요.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죽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히브리 말로 하락, H-A-R-A-G 이런 말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고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하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는 이 라짜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다.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죽인다고 하는 거, 이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죽인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슨 생명이든 그 생명을 빼앗는 게 그게 킬입니다. 킬.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또는 사고로 빼앗는 것도 킬이에요. 킬. 세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도 있고 불법적으로 빼앗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도덕적으로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이런 모든 거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킬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게 되면 그 의미는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은 고의로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렇죠? 이거는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살인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나는 모기를 죽였어, 모기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모기를 살해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영어로 I killed a mosquito, 내가 모스키토를 죽였다 얘기하지, I murdered a mosquito, 머더란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모기를 살해했다 이런 말은 안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노동자가 사고로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지, 노동자가 사고로 살해됐어 이렇게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workman was killed 뭐 during the accident, 이게 killed 됐다 그러지, 사고로 죽은 거를 예, 이 살해됐다, murdered 됐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영어 단어에. 자, 이제 그런 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thou shall not kill, kill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 murder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용을 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이든 짐승의 생명이든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오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부터 400년 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때에는 k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더란 단어하고 동의어, 똑같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산산조각 내서 부수어서, 그래서 살인하는 게 1차적, 2차적 그런 의미예요. 많은 그런 의미 가운데. 자, 그래서 실제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그 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400년 동안의 시간이 변하는 가운데, 400년에는 thou shall not kill만 사용하면 누구나 다 뭐로 이해했다고요? 살인하지 말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살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법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는 murder라고 하는 단어를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발전이 돼서,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일 때는 법률적으로도 murder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 나오는 현대 역본들은 murder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대 역본들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현대 역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살인 문제 이런 거 하면 어디로 가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죽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경을 역본마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걸 따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제 데니스 프레거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1611년도에는 그때 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머더하고 똑같은 단어였다,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죽이는 걸 다 금지했다고 하면 모두가 다 채식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소를 죽이고, 저와 여러분 그 소 등심이고 갈비가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 죽이지 말라고, 다우쉘라킬에서 사람이든 짐승이 다 죽이지 말라고 그걸 번역을 해놓으면, 그럼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희생 예물을 드리려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벌써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 벌써 이렇게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 평화주의자가 돼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서 누가 들어와도 절대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그냥 공산화가 되면 그럼 공산당 밑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서 공산당을 물리쳐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맞습니까? 그럼 적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총과 칼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적군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십계명이 모든 죽이는 거 이걸 다 금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가 변천되다 이런 거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을 가서 구약성경이 출애굽기잖아요.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보세, 오경을 한번 가서 보고 유대인들의 탈무드 아니면 토라라고 하는 그런 책에 가서 한번 봐라. 그 내용이 뭐예요? 예,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전쟁이 났어요.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은 안 된다 그래요. 고의로 계획을 해서 무죄한 자를 죽이는 건 안 된다는 게 여기 가득 차 있잖아요. 여기 구약 성경 안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우샬라 킬이라고 하는 걸 어떤 것도 죽이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성경을 읽어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를 또 더구나 그 당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한 구절 딱 떼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써먹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희생의 예물 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레위기 가서 보세요. 계속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짐승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구약 성경에 적어도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해왔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해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희생예물 드리는 거 반대해요? 아니에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죽이는 건 다 나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형에 대한 성경의 원리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의 그 다섯 개의 책이 있잖아요. 여기 나타나는 유일한 법은 뭐냐? 고의로 죽인 살인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고의로 사람, 무죄한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형 반대자들은 모든 살인자들, 이 사람들 죽이지 말고 이 사람들이 살아남도록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결국은 그런 주장들이 지금 먹혀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어때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까지 이게 파급이 돼갖고 그래서 사람을 지금 죽인 자도 저렇게 살아남도록 하다 보니까 뭐 화성 무슨 연쇄살인 사건이 생기고 뭐 몇 명 20명을 죽였다나 뭐 그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하기 위해서 뭘 인용해요?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라우 샬라 키를 그걸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마라. 이게 데니스 프레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예, 그렇지만 십계명에서 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말 그대로 그거는 십계명이 얘기하는 게 정반대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의로 무죄한 자를 죽이는 거 이건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화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주의. 이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건 무조건 다 나쁜 거다. 이게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 그렇죠? 이 믿음 역시 누구나 다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로운 그런 국가에 사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살인자가 극장이나 학교에 가서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 부녀자들 그냥 총으로 쏴서 여러분 다 죽이면 이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덕적으로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잖아요. 그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건 그건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 그런 살인을, 그렇죠?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비교해서 무조건 다 죽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이 이게 선진국에서 이게 먹히고 있고 그래서 미국도 사람을 안 죽이거든요. 이런 살인자를 안 죽여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수입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것까지 이제 수입을 해서 지금 이 나라가 불법이 횡행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평화주의를 정당화하려고 진짜 살인을 반대하는 십계명 이걸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 다우샬라킬 죽이지 말라 그랬지 않았냐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데니스 프레거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여야 될 때가 있어요. 전쟁이 나든지 내 가족이 당장 그렇죠 누가 침입을 해서 내 가족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자에 대항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방어하는 거.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가서 싸워서 적군과 싸워야 돼서 적군을 죽여야 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자, 십계명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돌판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정확하게 뭐 다섯 개가 여기 있고 다섯 개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네 개가 첫 번째 판에 있고,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담은 게 두 번째 판에 있다.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판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부모. 그렇죠? 부모와 관련된 게 이제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살인하지 말라부터 밑에 나오는 건 주변 옆에 있는 그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고의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그 밑으로 가면 여러 가지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 밑으로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를 제일 위에다 뒀냐? 이게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게 깨지면 국가가 문명국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번영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이웃들 관계에 나타내는 명령 중에 제일 먼저 위로 올려다 놓은 거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그 다섯 가지 목록 중에 제일 위에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배치해 놨나,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무죄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 이것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악한 범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게 가족이 됐든 아니면 국가가 됐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 죽이는 건 킬링이에요. 킬링.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고하게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을 고의로 계획을 세워 가서 죽이는 거, 이거는 머더, 이건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 살인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 문명국가를 건설해서, 그래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이런 살인, 이런 것들이 금지가 돼야만,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런 가운데 창의성이 발휘가 되고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십계명 중에 이웃과 관계된 그런 명령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 중에 제일 위에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는 그런 나라와 국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